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가운데 의회 의원들과 민간단체 등이 각종 정책 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바이든 미 행정부에 북한과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가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의원들과 다양한 민간단체 등이 정책 제언을 내놓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단체들이 정책 제언을 한 건지 최 기자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주로 그 대북 정책 제언을 내놓고 있는 것은 이제 미 의회와 그 기관 그리고 민간 단체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북 정책 재검토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각종 그 제안 또 서한 이런 것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 의회는 코리아 코커스라고 그 한국이나 이제 북한 문제 관심이 많은 의원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북한 인권 특사를 빨리 좀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 3월 19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고요. 또 이와 별도로 민주당 하원 의원 그 11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제 서한을 보내서 이것은 이제 대북 정책에 이렇게라 그런 건데 주로 이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공화당에서도 이제 여러 그 입장 이런 발표 언급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티븐 차봇이라는 그 의원이 있는데요. 공화당에서는 지금은 제재를 엄격히 할 때고 북한과 무슨 제재를 풀거나 대화할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렇게 국회의원들 말고 전문가들도 이제 개인 명의 또는 연구소들 등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간단체 또 인권 문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차차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그 뉴욕타임스 신문에 인터뷰를 하고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아마 이 같은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와 관련해서 한국의 의견은 이렇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역시 이것이 그 민주국가의 그 정책 형성 과정입니다.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 최고 지도자가 그냥 한번 결정해서 하는 걸로 끝인데요. 이렇게 민주국가에서는 여러 국민 또 대표 의회 전문가 언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자들 이런 관심사에서 각자들 견해를 내고 정부로서는 이것을 하나로 수렴을 해서 정책을 세울 때 반영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일반적인 그 정책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양한 경로를 지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그 정책 제언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 이번에는 이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은 미북 관계의 진전 또 핵위기 종식 이런 방법을 모색하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서는 또 점진적이고 상호적이며 검증 가능한 과정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북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해제 약속의 범위에 맞게 제재 완화를 조정하는 단계별 절차가 가장 현명한 조치다 이런 지적입니다. 의원들은 또 초당적으로 북한 인권 특사가 남북 또 미북 이산가족 상봉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 북한 인권 특사를 즉각 임명하도록 행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서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또 일단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고 단계적인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장기적 또 단계적 접근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가까운 미래 단번에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요구는 협상을 결렬시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압박과 견제 이런 걸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경제, 금융, 외교, 군사, 정치,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권단체들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북한 인권 특사 임명과 탈북자 보호, 대북 정보 유입, 인권 개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 종교단체들은 북한과의 대화, 관여를 통한 미북 관계 진전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참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백악관이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제언들을 실제 정책에 반영을 할 수가 있겠는지 어떤 것을 골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사안별로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의원들 중에서 그 북한 인권 특사를 그 빨리 좀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서한을 그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그 새로 출범한 그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 문제에서 그 인권 문제를 상당히 그 중시하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인권 특사를 임명해라 이런 주장은 뭐 큰 어려움이 없이 아마 조만간 인권 특사가 임명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고요.
예예. 예.
또 하나 이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들으신 대로 약간 그 얼핏 듣기에는 그 상충하는 그런 그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대로 어떤 전문가나 기관들은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좀 그 접근하고 북한과 그 대화를 가져라 이런 주장을 내놓고 또 좀 강경하다고 뭐 그럴 그 사람들은 지금은 북한하고 대화할 때가 아니고 제재를 좀 더 엄격히 해서 그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의견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견해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반영될 공산이 있습니다. 이게 얼핏 듣기에는 좀 모순되거나 이제 상반되는 그 그런 걸로 들려서 어떻게 네. 두 가지를 다 반영할 수 있겠냐 뭐 이런 그 생각을 드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전임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항상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중시했다 이렇게 그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도 처음에는 최대 압박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대화, 정상회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도 제재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하고 대화와 협상을 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북한 비핵화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채찍과 당근 이것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이고 그러니까 채찍을 먼저 들 것인지 아니면 당근을 먼저 제시할 것인지 이 문제는 이제 그 결과를 좀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이 같은 전문가들 기관의 이 같은 정책 조언 제언들이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일 텐데 지금까지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방향 이것은 뭐 어떻게 지금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의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압박 또 외교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살펴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도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에 더 압박을 가할 곳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고 또 외교를 통해서 북한 문제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이것도 살펴보는 등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대북 접근법에 있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 간 만남을 통한 이른바 톱다운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김정은과의 만남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실무선에서 준비해서 위로 올라가는 이른바 바텀업 방식의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맹들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한국, 일본의 삼각 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의 첫 번째 해외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도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한국 방문 중에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도 뭐 성향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뭐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긴 한데요.
네.
좁혀서 이제 그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서 이제 좀 소개를 들면 전문가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그 주장을 그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과거 그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북한을 다뤘던 로버트 아이논 전 군축 담당 보좌관 같은 인물이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 비핵화가 한꺼번에 이룰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 단계적으로 하자 그런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로 먼저 그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핵물질 생산을 그 동결을 하고 이어서 비핵화를 차근차근 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가 되면은 미사일 문제를 다루자. 너무 빨리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경우에는 자칫 해결이 안 되고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단계적 점진적 비핵화 방안 이런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과거 그 국무부 그 동아태 수석 그 차관보를 지낸 인물이죠. 그 에반스 리비어 같은 분이 얘기하는 건데 이분의 견해는 북한이 이미 이제 핵 보유국 지위를 거의 굳히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국 위치를 붙여주는 그런 꼴밖에 안 되니까 따라서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가 할 일은 대화, 협상 이런 것보다는 대북 제재를 굉장히 강력히 해서 북한이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들고 나올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대화를 해야지 처음부터 대화를 하고 대북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상당히 좀 결이 다른 그 두 가지 그룹들이 있어서 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대북 정책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참 꽤 오래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연 언제쯤 이게 결론이 나올지 5월 후반으로 예정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이때 발표를 할지 그 직전에 나올지 뭐 또는 방문하고 이렇게 연계가 된 뭐 그런 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부에서 그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가 바로 북핵 문제인데요.
예.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시점도 이를 감안해서 정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이 미한 정상회담 전이나 정상회담에 맞춰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한 정상은 워싱턴 회담을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전략을 지지하는 통합된 입장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 전략을 한국이 가장 먼저 입수할 것이고 정상회담 전에 양국이 입장을 완전히 조율해서 대북정책에서 공동전선을 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대북정책 검토 완료 시기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수주일 내에 완료될 것이다. 또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최종 단계다. 이런 얘기들을 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초 워싱턴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뒤에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빈다간 관측이 되고 말았고요. 또 지난주에 발표가 유력하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결국 오보로 판명이 났습니다.
네. 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도 이 대북 정책 검토에서 뭐 혹 고려가 됐을까요?
당연히 고려됐을 것으로 그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3월 25일인가요? 그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예.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일 북한이 그 긴장 고조를 원하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도 했는데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당시에 그 이것이 그 북한이 발사한 것이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었는데요. 만일 북한이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즉 ICBM 같은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건 물론이고 대북 정책 재검토도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기서 무슨 도발을 하는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것이 대북 정책 재검토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검토가 종료되면 공식 발표를 합니까?
네.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을 위한 그 동맹국들과의 조율까지 마무리되면서 이제 정책 발표가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국무부가 현재 대북 정책 재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공표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하기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그 대북 접근에 대한 원칙 또 방향에 대한 큰 틀의 기조가 이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서 그 북한과 실제 협상을 하려면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만큼 그 협상 개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발표에 담기지 않을 걸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그 미북 간 합의가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이런 점도 그 발표와 관련해서 그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네. 네, 뉴스 포커스 먼저 이 대북 정책 재검토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과 조속히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관심사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이 빠른 미북 대화 재개를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할까? 뭐 이것이 중요한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그 뉴욕타임스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제 가장 강조한 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빨리 그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서 비핵화 협상에 나서라.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그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 즉 빨리 미북 대화를 재개하라는 것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지금 최대 관심사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빠른 미북 대화 재개가 그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탐탁지 않을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좀 그 두 가지 이유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첫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떤 얘기인 거 아니? 트럼프 전임 대통령을 따라해라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선거에 패하긴 했습니다만은 당시에도 그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대통령에 재선되면 뭐 2주 안에 빨리 북한하고 대화를 재개해서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빨리 북한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미국의 국내 정치적으로 좀 안 좋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지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와 상당히 다른 정책을 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빨리 대화를 재개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하나의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이 참 좀 걸리는 그런 이제 대목이 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보다 이제 좀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빨리 미북 대화를 재개한다고 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빨리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고 대선 유세 중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본인이 지향하는 바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비핵화 이런 것은 안 하고 완전한 비핵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데 빨리 비핵화를 한다고 그러면 대화는 물론 빨리 되겠지만 이것이 완전한 비핵화, 100% 비핵화를 보장하느냐 그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아마 그 가장 고심하는 대목도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조언에 따라서 빨리 북한하고 대화를 재개해서 이렇게 대화를 재개했는데 100% 비핵화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상당히 그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양국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하면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네,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이처럼 그 주고받기식의 단계적 비핵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재 완화 등에 발맞춘 점진적인 핵 폐기 이런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과거 북핵 협상을 주도했던 그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다수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북한이 행동 대 행동, 약속 대 약속의 절차 속에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가 들어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유지를 하되 또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따라서 그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이 진전을 이룰 때마다 경제와 안보 부분에서 유인책을 제공해야 된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둔 채 그때까지 위협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제재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그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제네바 합의 때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도 그랬고 또 그 6자회담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그 고위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또 일각에서는 이 같은 단계적 접근법을 놓고 30년 가까이 실패를 거듭해온 전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역대 미국 정부들이 모두 단계적 행동 대 행동 방식에 기반을 뒀지만 비핵화는 고사하고 그 북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 방식은 이제 폐기돼야 된다. 그보다는 그 압박을 강화해서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 반론,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에 대해서 변종만 울렸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지적한 겁니까?
네, 역시 이것은 그 기대를 모았던 그 미국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결렬 실패된 것을 이제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아시는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 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았지만 비핵화의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그 북한의 모든 핵, 미사일, 상황 무기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폐기를 해라 이런 입장이었고 반면에 북한은 그 영변을 폐기할 테니 주요한 그 대북 제재 다섯 건을 풀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해서 이것이 결국 결렬되고 말았는데요. 사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역시 그 실무 협상의 중요성입니다. 당시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정상회담에 앞서서 하노이에서 이제 비건 특별 대표하고 북한의 이제 김혁철 특별 대표가 이제 실무 협상을 하셨는데 당시 그 비건 대표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비핵화 협상이니까 우리가 이제 비핵화 문제를 얘기를 해서 하나의 합의를 이루어서 정상회담으로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그 김혁철 그 대표가 나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실무 협상을 가지긴 했지만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덜컥 그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협상 실패가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역시 실무 협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북 간에 또다시 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이에 앞서서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자들이 마주 앉아서 합의의 한 8, 90%를 이루고 그다음에 한두 문제가 남은 상태로 정상회담을 가서 정상회담을 하든가 해서 이것이 해야지 또다시 실무 협상이 별 의미 없는 해버리고 정상회담을 열게 되면 이것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거기 때문에 실무 협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 전문가 관측통들은 지금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협력할 것도 촉구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중국은 70년 이상 북한에 대규모 군사 지원을 하고 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또 북한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경제 지원 또 식량 지원하는 등 사실 북한의 그 최대 우방인데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달 18일 그 미한 2+2 공동회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하도록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그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우선순위는 다르지만 비핵화는 이익이 교차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미중 관계가 큰 영향을 줄 것인데 미중 관계가 지금처럼 험악하고 긴장이 이처럼 고조됐던 적이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네.
따라서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의 그 경쟁, 갈등 이런 데만 치중하고 있을 뿐 북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중 경쟁이 고조될수록 갈등이 고조될수록 중국은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만 노릴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도 회방도올 것이다. 이런 그 전망도 함께 나오는 등 그 북한 문제에서 현재 그 중국의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네. 자, 한편 미 국무부는 5월로 예정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 소리 들어보시죠.
obviously the travel of President Moon is underlines and underscores the alliance.
네, 프라이스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미국과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동맹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조약 동맹국들과의 동맹 관계가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찾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의제로 예상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점쳐보실까요?
네, 지금 그 미한 정상회담은 지금 5월 하순에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대체적인 그 예상은 역시 그 정상회담의 의제는 역시 그 북한 문제 그리고 미한 동맹 문제, 중국 문제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게 많고요. 이 밖에도 이제 백신 문제도 아마 올 수 있고 반도체 문제도 회담 문제에 오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그럴 전망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북 관계를 중재를 하려고 할까요?
네. 아마도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 대화, 외교, 이런 그 관여를 촉구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또 미북관계의 진전을 시도하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따라서 북한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기를 원하고 또 대북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의 정책 제안을 가져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북한과의 그 외교 대화의 전망을 촉진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그 문 대통령이 설득에 나설 걸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은 그 제재 완화, 대화와 접촉, 또 북한과의 협력을 거듭 강조하고 이걸 그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핵무기, 또 중거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핵 위협이 그 관심사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그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접근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문 대통령이 원하는 그 관여 외교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아직 그 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아직 그 확고한 그 대북 정책이 방향이 잡히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의 그 입장이 그 문 대통령이 워싱턴을 떠나고 난 직후에는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와 관여에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그 압박, 제재 이런 데 중점을 두는지 좀 더 그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소식 알아보죠. 정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언론인들과의 대화에서 미북 대화가 빨리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는데요. 정의용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을 했고 미국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그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또 실행 가능한 아주 합리적인 그 이 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이 정 장관의 말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네, 한국의 지금 들으신 대로 그 정용 외무장관이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이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것은 그 듣기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일종의 그 주문, 즉 대북 정책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비현실적이고 실행 불가능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입장이 몇번 나왔는데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이런 문제들을 없애야 이것이 비핵화고 이것이 일시 없어져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해서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그랬는데, 아, 지금 정 장관 얘기로는 이런 것은 그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비현실적인 이런 실행하기 어려운 이런 주문을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그 정책을 해라. 이런 하나의 주문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정의용 장관은 또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미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네,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앞서서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의 안보에 대한 자체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아, 이런 입장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얼마 전에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끝낼 시점이라고 보느냐 이런 그 질문을 받고 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은 물론 미국의 안전보장이 우선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또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은 물론 미국 자체 안보 자산도 고려됐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따라서 한국전 종전선언과 같은 중대하고 극적인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한 소식과 함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신문 인터뷰 내용 그리고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금방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음식, 패스트푸드라고 하고요. 반대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드는 음식을 슬로우푸드라고 하는데요. 이 슬로우푸드를 뜻하는 한국말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정성음식이에요. 온갖 힘과 노력을 다한다는 뜻을 가진 정성. 그런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라면 정성 음식 한 그릇에 행복함은 덤으로 받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연지입니다. 오늘 첫 곡, 실제 초중 고등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불렀던 보니엠의 행복의 노래 해피송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매일 축축 처져 있어요. 우린 춤이 필요해요. 모두들 밤새도록 춤을 추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래를 불러요. 라는 가사의 해피송은요. 이 지루한 학교 생활에 활력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매개체로 춤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1960년 히트곡들 중에서 오늘 들어볼 다음 곡 역시 춤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춤을 추고 어울리더라도 마지막 춤은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Save the Last Dance for Me라는 곡인데요. 4명의 흑인으로 구성된 남성 그룹 드리프터즈가 1960년에 발표해 큰 인기를 끌었던 곡이에요. 이 그룹의 이름인 드리프터즈라는 단어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떠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룹의 이름 때문이었을까요? 이 팀은요, 1953년에 결성된 이후로 팀 멤버가 자주 바뀌면서 정착되지 못한 그룹의 이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눈길을 주는 그 사람과 그 어떤 춤이라도 출 수 있겠죠. 하지만 누가 당신을 집에 데려가는지 잊지 말아요.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춰요 라는 가사에 Save the last dance for me. 드리프터즈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You can dance every dance with the guy who gives you the eye. Let him hold you tight. You can smile every smile for the man who held your hand beneath the pale moonlight. But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whose arms you're gonna be. So darling, say the last dance for me. Oh, I know that the music's yes, fine like sparkling oh, wine. Go and have your yes, fun. Oh, I know. Laugh and sing. Yes, I know. But while we're apart, oh, don't give your yes, heart to anyone. Oh, yes, but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whose arms you're gonna be. So darling, say the last dance for me. Baby, don't you know I love you so? Can't you feel it when we touch? Never, never let you go. I love you oh so much. You can dance, you can dance. Go and carry on till the night is gone and it's time to go. You can dance. If he asks, you can dance. If you're all alone, can he take you home? You must tell him no. Cause don't forget who's taking. So darling, say the last dance for me. Cause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whose arms you're gonna be. So darling, say the last Dance for me. 밝은 멜로디에 비해서 가슴 아픈 가사를 담고 있는 곡이죠. 이 노래에는 슬픈 사연이 또 얽혀 있는데요. 이 노래의 남자 주인공은 가수이자 작곡가 덕 포머스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게 돼요. 그 때문에 이 목발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했는데요. 1957년 그의 결혼식에서 그는 자신의 신부, 특히 이 신부는 브로드웨이의 여배우였고 춤을 아주 잘 추는 무용수였어요. 이 신부에게 다른 하객들과 마음껏 춤을 추라고 권하면서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처연하고 씁쓸했던 순간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심경을 담아 쓰게 된 곡이 바로 이 곡 Save the Last Dance for Me였습니다. 이 Brothers 4의 그린필즈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발라드와 컨트리 음악들이 히트했던 1960년 마틴 로빈스의 엘파소부터 드리프터스의 Save the Last Dance for Me까지 3주에 걸쳐서 들어봤어요. 이 그 해에 사랑받았던 피아노 연주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0년대 피아노 연주자로도 유명했던 플로이드 크래머는요. 솔로 연주자로도 성공을 거뒀지만 수많은 가수들과의 협업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가 함께 음악 작업을 했던 가수로는 엘비스 프레슬리, 짐 리브스, 에벌리 브라더스, 로이 오빈스와 같은 이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었어요. 이처럼 피아노 연주자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프로이드 크래머의 1960년 히트 연주곡 마지막 데이트라는 뜻의 Last Date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고맙습니다.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it'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feeling off, to feel off입니다. Mean when someone says that they are feeling a bit off?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Did you get home safely and get some rest after the party? I know you stayed behind late last night to help clean up.
I got home safely, but I didn't get a good night's sleep. So I'm feeling a bit off this morning.
Oh, well, get some rest.
Yes, I'd better do that.
본문에서 제이슨이 저에게 어제 집에 잘 들어갔니? 좀 쉬었어? 라고 물으면서
I know you stayed behind late last night to help clean up.
너 파티 끝나고 늦게까지 남아서 치우는 거 도와준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하자 제가
I got home safely, but I didn't get a good night's sleep. So I'm feeling a bit off this morning.
집에는 잘 들어갔는데 잠이 영 안 와서 푹 못 잤어.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정신이 멍한 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Well, get some rest.
아휴, 저런, 오늘은 푹 쉬어야겠다 라고 하자 제가 Yes, I'd better do that. 네 말이 맞아, 그래야겠어 라고 대답했죠. 네, 오늘의 표현 Feeling off. To feel off.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죠.
Did you get home safely and get some rest after the party? I know you stayed behind late last night to help clean up.
I got home safely, but I didn't get a good night's sleep. So I'm feeling a bit off this morning.
Oh, well, get some rest.
Yes, I'd better do that. Today's phrase is feeling, F-E-E-L-I-N-G, feeling off, O-F-F, off, feeling off, or to feel off. So if you're feeling off, it means that you're not feeling like yourself and something is not quite right. So you may feel a bit strange, weird, or just not well physically. 네, feeling off 또는 to feel off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정신이 멍하다, 또는 기분이 아주 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under the weather 또는 to feel under the weather가
있는데요. 역시 몸이 안 좋다, 날씨 탓으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I don't think I can go out today. I'm feeling a bit off, so I think I should stay home and rest.
라고 하면 나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이야. 그냥 집에서 쉬어야 할까 봐.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feeling off 또는 to feel off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id you get home safely and get some rest after the party? I know you stayed behind late last night to help clean up.
I got home safely, but I didn't get a good night's sleep. So I'm feeling a bit off this morning.
Oh, well, get some rest.
Yes, I'd better do that. Let's review. Feeling off, or to feel off means that you're not feeling like yourself and that you feel a bit strange, weird, or just not well physically. Feeling off, to feel off. Now try using the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